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며 또 온라인을 주셔서 각 가정에서 주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단잠을 깨며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또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오니 주셔서 받으며 또 주의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 예수님의 어린 시절 40절 보십시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전통 본문에 심령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본절의 내용은 네 가지인데, 첫째로 아기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그것은 몸의 성장을 가리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몸은 점점 소년의 몸으로 튼튼하게 자라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이 자라셨습니다. 둘째로 아기 예수님은 심령으로 강해지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몸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강하고 튼튼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심령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서 점점 강해지셨다고 보입니다. 셋째로 아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성의 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의 증거대로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특히 지혜와 능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넷째로 아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셨습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그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실 만한 자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원죄의 죄성과 연약성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는 어린 아기들에게도 때때로 보이는 불만과 저항심 같은 것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그 위에 계셨습니다. 41절 보십시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 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혹은 조금 자라서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가 아기 때부터 경건 훈련을 받으신 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요셉과 그 모친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으며 사흘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님은 랍비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고 계셨고 듣는 자들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겼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신성의 지혜는 어릴 때부터 그에게서 엿보였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그가 어디에서 음식을 드셨고 어디에서 밤에 주무셨는지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이 본문은 3일 후 요셉과 그 모친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그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때이었고 선생들이 다 소년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47절의 지혜라는 원어는 총명이라는 뜻이며 40절과 52절의 지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는 아기 때에도 지혜가 충만하셨고 소년 시절에도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다 그의 감추인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였습니다. 48절 보시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께 내 아버지와 내가 네 아버지와 내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신가요?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실제의 부친이 아니었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하였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라는 원문에는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가 없고 남성 혹은 중성 복수 명사인 토이스라는 말만 있습니다. 생략된 명사는 단수 명사인 성전이나 집보다 복수 명사인 일들, 에르고이스라는 일들이 더 가능해 보입니다. 이 구절은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나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이든지 내 아버지의 일이든지 간에 내 아버지라는 말이 요셉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성에 대한 소년 예수님의 증거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12살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특이한 사실입니다. 또 그는 12살 때에 벌써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 후 30세가 되시기까지 그는 성경 연구와 기도로 그의 사명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인성에 감추인 그의 신성의 신비, 그의 인성과 그의 신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될 수 있으신지의 신비는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소년 예수님은 단지 한 인간이 아니시고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요셉과 그의 모친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혹은 그들과 함께 메트아우토니면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시제와 현재분사가 쓰였는데 함께 이것은 계속 순종하셨더라 그런 뜻을 원어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계속 순종하셨더라. 아마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지 않을지.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어린 시절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보내시며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속 순종하시며 섬기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속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명하였습니다. 조물주이신 그가 피조물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성에 있어서 그러하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의 순종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오늘 시대를 위한 좋은 모범이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해야 하며 부모들도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52절 마지막에서 예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본절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모습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그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사람의 지정의는 그의 영혼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본래부터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시지만 그의 인성의 지혜는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성의 기능들의 성장과 함께 그의 지혜도 자라셨다고 보입니다.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의 영향 속에서 자라셨다고 보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그 키가 자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몸은 어린 아이에서 10대의 소년으로 20대의 청년으로 그리고 30세의 성인이 되도록 자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대로 예수께서는 죄 없는 인격, 흠과 결함이 없는 인격, 곧 이상적 인격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 508장 같은 찬송가사도 있는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의 경험이 없는, 범죄한 일이 없는 주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기 때문에 시험은 받지만은 죄는 없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성경의 증거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대속죄물이 됐습니다. 그가 죄가 있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택자들을, 정확히 말하면 택자들을 위하여 대속죄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를 보실 때에 그를 기뻐하셨고 사람들도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죠? 죄 없는 그런 순전한 인격, 이상적인 인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아, 저분은 참 인격이 고상하고 좋으시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시겠죠.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첫째로 그의 신성에 관해 예수께서는 아기 때부터 지혜가 충족하셨습니다. 또 그는 12살 되셨을 때 자신을 찾았던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 모친 마리아도 소년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단지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인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속죄제물이 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의 신성은 그가 평생 죄 없는 사람이 되게 도우셨고 또 그의 신성은 한 분이신 그가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구주가 될 수 있게 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가치는 인류 전체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능히 대속하셨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둘째로 그의 인성에 관하여, 인성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몸과 키가 자라셨고 심령이 강해지셨고 지혜도 자라셨습니다. 또 그의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는 성장하실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다 인성의 면이죠.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까 신성은 믿고 확신해야 될 문제고 인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심령이 강해져야 합니다. 특히 경건과 도덕성에 있어서 그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흠없는 인격으로 자라감으로써 하나님에게와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경건 훈련을 힘쓰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 흠없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정상적 신앙생활이며 구원의 현재적 단계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신성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게 하시며 주의 인성의 아름다움을 저희들로 흠모하게 하시고 또 믿고 본받아서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조금이라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어난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셔서 복된 사람으로 땅에서 살게 하소서. 태어남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존재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참 가치 있는 인생, 주님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좋은 인격자들로 저 사람, 저 아이는, 저 젊은이는 주님 참 훌륭하다, 인격이 참 좋다,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고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저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인격자일까, 모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격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이루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만큼의 교훈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